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관해서 하고자 하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 연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마 AD 30년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BC와 AD를 나누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AD나 BC나 0년은 없죠. 그래서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달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의 오차상 아마 BC 4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33년 반을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지구의 어디 한 구석에 몇몇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 동네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세계의 지리적인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중동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서 지도를 보시면 중동은 세계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이 옛날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중화 사상이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도상에 가서 보시면 중동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대륙을 이어주는 그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도시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당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인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이 쑥덕쑥덕해서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도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즉 죽이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원 구성 멤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유대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십자가 사건의 소극적인 태도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선동을 당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산상 예수님이 죽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단순히 공권력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관저에 예수님이 신문받으신 날 같이 있던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 중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경우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의에 의해서, 자기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결부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중간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들, 이 사람들도 사실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연류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당신은 저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서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는 일을 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사건을 보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슬퍼하고 같이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용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끝까지 다 지켜본 이후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에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보고 나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든 세대를 거슬러서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대했던 성경에 기록됐던 이 사람들의 그룹 중에 어딘가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즉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룹들 중에 어디에 내가 속해 있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는 만큼 제가 이제 매주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여기에 그 십자가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의 그 입장들과 그들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1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의 어떤 법적인 기구, 그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어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이제 가급적이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이제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용어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이 로마 캐톨릭 신학이 그것을 평신도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그래서 마치 무슨 평신도 무슨 그 뭐라 그러죠? 평신도 리더 운동인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평신도를 마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처럼 표면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평신도라는 그 개념을 고착시키는 그러한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도 이렇게 또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내에서 유대 사회 내에서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일반 백성 계급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선생님 이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면적인 것, 즉 마음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율법의 정신보다는 그 율법 자구의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복잡한 그 율법 해석 체계를 그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여기에는 종교적인 이유와 또 정치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종교적 확신과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였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대대로 조상 대대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켜왔는데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는 이 행위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 대대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해석한 그 법령에 의하면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에 걸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는 들으시고 손은 부지런히 이렇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이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세워놓은 전통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고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아까 16절을 읽었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섬겨왔던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좀 내려가서 56절부터 보시면 이러한 또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자,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지금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간 것입니다. 아니, 네가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저 꼭대기에 있는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존재해 왔던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들이, 이때의 그들은 그 앞에 13절을 참조해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입장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가르쳐온 것과 다르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를 보자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 입지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 앞에서 면목이 없어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는 선생님이라 그랬죠?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아주 무서운 책망입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계속 반복하시죠.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한 배 지옥 자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내는 이 개종자들은 두 배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을 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쭉 나가다가 다시 24절에 보시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에는 막 그냥 트집을 잡고 뭐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 그 율법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은 슬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으니 이 회칠한 돌무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데 시체를 안치하는데 그 동굴의 표면을 횟가루를 발라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여덟 번에 걸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헤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폭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일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자기가 볼 때는 로마 법에 저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라바를 대신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내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것을 이 말을 이제 물으면서 이제 선택권을 다시 한번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그런 제안을 했냐 하면은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기 끌려와 있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끌려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빌라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쓰신 것인데, 물론 사람들의 손을 빌었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원저자이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에 관한 것들을 해석하시고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그러한 것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기가 배웠던 종교적인 지식들,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을 잡다하게 읽어가지고 종교적인 그 이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면은 별의별 책을 다 읽었어요. 종교에 관한 별의별 책을 다 읽었어요. 기독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뭐 불교에 관한 것, 무슨 뭐 유교에 관한 것, 뭐 신비주의에 관한 것, 뭐 도에 관한 것 해가지고 별의별 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잡다한 그러한 종교적인 지식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럼 정작 참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걸 튕겨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진리를 배척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 종교심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아이러니입니다. 종교심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대로 구원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자기 안에 확고하게 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지식들,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나쁜데, 그 중에서 더더욱 나쁜 건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지식들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운 그 성경에 관한 지식 또는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것이 오히려 실제 예수님을 내가 소개받았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분인데 정작 예수님을 정말로 소개받았을 때는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 안에 차 있는 것들,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몰아내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 어떤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개되기 이전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야만 예수님이 예수님이 소개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야만 그래야만 참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이제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의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도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장로들의 이 전통, 자기들의 조상들이 세워놓은 율법 해석 체계, 거기에 예수님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그룹으로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유대인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이 이제 한 장소에 고정된 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문화였고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당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니까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귀족들이 그 사회의 귀족들이 다 사두개인들에 포함되고 또 지주들, 지식계층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텔리 계층은 대부분이 지금 사두개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숭배하고 또 로마와 결탁해서 부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됐을 때 친일파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리버럴들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불러요. 어우 저 광신도들, 미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 이것을 단순히 윤리 규범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이것을 하나의 그냥 도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한 시간 내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을 도덕책, 윤리 강론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탄압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힘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럴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그 권리는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실 때 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직접 심문하는 사람도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게 지금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62절에 이제 신문하죠.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에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지금 취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힘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 했습니까? 여기에도 종교적인 이유와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이유는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의 교리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기 사두개인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누룩을 조심하라. 성경에서는 누룩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부패시키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일곱 가지의 이 비유들에 대해서 해석할 때 거기 이제 개혁성경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뭐 한 여자가 이 이제 뭐 가루 저말에 이렇게 넣은 누룩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을 아 이게 바로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했지만 마치 밀가루에다가 우리가 이 누룩 즉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이런 거 넣으면은 이만큼 부풀듯이 기독교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될 거다 하는 식의 좋은 의미로 누룩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누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 누룩은 나쁜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내버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내버려야 할 것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안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2절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았다. 아,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교리의 누룩, 잘못된 교리,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럼 뭘 가르쳤냐, 성경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하고요. 또 부활도 없다고 하고요. 예.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믿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될 분인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교리, 이러한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사람들도 어쨌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아까 이제 가야바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거 장면에서 보니까 6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자신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계신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화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적인 이유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다.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중에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이 유대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기득권, 이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4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꾸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시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게 지금 산헤드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제사장이 나오죠. 이 수제사장이 사두개인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으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즉 예수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사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터전을 다 뺏어가리라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의 기반을 빼앗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그 사회에서 대단히 어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사회의 그 있던 고위층으로서의 또 지식계층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 지도자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게 종교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됩니까? 서로 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을 꼴통이라고 하면서 이게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적들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기적이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이렇게 복잡한 이런 우주 만물을,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걸 믿지 못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처녀 탄생은 단순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녀 탄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중에서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지금 처녀 탄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죽이실 수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대속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도, 제가 아무리 우리 지현이와 지원이를 정말 목숨보다 사랑해도 지현이와 지원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죽는 건 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제가 나이가 차면 죽게 되는 것은 저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대속자는 그 본인 자체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죄인인 거예요.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죄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라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그 사람을 마련하시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여자의 태만 빌리고 그 씨는 성령님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사람을 하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만 빌리신 거예요. 그게 처녀탄생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완전히 기적인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죽고 싶어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기는 입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방법이 처녀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처녀탄생의 이 기적, 이걸 믿지 못하면 그럼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처녀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럼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거 믿지 못하면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만 보면서 잠깐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얽히고 설켜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룹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고, 그 그룹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든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이 예수라는 새파란 청년이 감히 우리의 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쌓아왔던 이 권위에 도전을 해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으로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우리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그 선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 이건 아주 지극히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계산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심각하게 방해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보다 자기가 그동안 알아온 지식을 더 고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할 때, 분별력이 없을 때, 또 영적인 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나는 이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시고, 또 특별히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버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